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와 러시아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공동의 적이라며 이들의 테러 위협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터키의 영공과 영토 수호권을 지지한다며 터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긴장보다는 이를 피하기 원한다며 긴장이 고조되면 관련 당사국들 모두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0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러시아 조종사와 승무원이 사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터키와의 긴장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 격추가 ISIL과의 석유 밀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한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대해 영공 방어를 내세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터키가 ISIL 장악 지역에서 대량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발칸 국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외교장관들은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몬테네그로의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들이고 내년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또 다른 발칸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도 지난 2009년 나토 동맹국에 합류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노력에 대해 냉전적 사고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조사당국은 1년 전 자바해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는 시스템 결함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추락한 에어버스 320기의 통제 시스템 비상경보 장치의 납땜 부위에 금이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조종사들의 조치는 항공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항공기가 다시 정상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시동 꺼짐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는 설명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교통안전위는 앞선 보고서에서 사고 여객기가 공중으로 급상승한 뒤 시동이 꺼진 채 바다에 돌진하는 바람에 탑승자 162명 모두가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지역에서 오늘로 닷새째 심각한 수준의 오염성 도시안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는 현재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이 뿌연 안개로 희미하게 가려져 있고 불과 두 블럭 앞에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운전자들의 가시거리도 매우 짧아져 베이징 외곽의 고속도로는 구간별로 폐쇄됐습니다. 베이징 환경당국은 어제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976마이크로그램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호흡기에 머물면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모든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HIV 바이러스를 지니고 살아가는 전 세계 3,700만 명 가운데 약 1,600만 명만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세대 안에 에이즈 확산을 끝내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즈 감염 직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은 건강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비율이 낮았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도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We have seen press reports of a possible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related to... 남북한은 다음 주에 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적설량은 5 내지 20cm가량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며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주 강원도 원산 부근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We have seen press reports of a possible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related test by the DPRK.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봤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violations of its UNSC obligations or any actions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떤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시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돼 있다면서 이번 시험이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능력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지난 28일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시험이 궤적 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출 시험에 이어서 북한이 계속 SLBM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상대의 탐지와 추적을 피해 물속에서 은밀하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억제력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상 배치 무기는 탐지가 쉽고 선제 타격이나 요격이 어렵지 않지만 후방의 침투에 물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발사하는 SLBM은 방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전력의 한계를 비대칭 전력으로 만회하려는 북한 정권은 이런 이유에서 SLBM 개발을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SLBM 지원력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전 미 합참 부의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이 SLBM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SLBM이 자신들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들의 능력만큼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전문가들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VOA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 분야에서 일했던 조셉 버미데즈 씨는 북한의 SLBM 개발은 떠오르는 위협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n emerging threat. It's still going to take years for this to become an.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연구와 시험, 개발, 평가라는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의탄 한 발을 쏘고 사출 시험을 몇 번 한 것으론 실전 배치까지 갈 길이 멀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북극성 1호는 옛소련의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미데즈 씨 등 전문가들은 R-27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적어도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아직 그런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 전문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SLBM이 아직 당면한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Oh, I think it's more an emerging threat. I mean, first of all, I have yet to
사출 시험을 놓고 실전 배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수십 번의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SLBM 실전 배치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데즈 씨 역시 북한이 모든 시험을 다 성공시키며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실질적인 전력화까지는 적어도 2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한 군사 소식통은 BOA에 북한이 몇 년 후 SLBM을 전력화해도 노후화된 잠수함을 대체하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의 잠수함이 어렵지 않게 탐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잠수함의 위험 여부는 무기체계 못지않게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능력이 중요한데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낡아서 음향 탐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잠수함의 탐지와 추적은 동력 장치인 스크류의 소리 크기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최신 핵 잠수함은 스크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올해 국제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총 7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대부분 매우 오래되고 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 시험이 실패했더라도 지속적인 개발 과정 중이란 점에서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VOA에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수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미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they are working on developing this capability. Also when analysts say it's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THAAD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미, 한, 일, 삼각 정보 공유를 훨씬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보 사안이므로 논평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3자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최로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하는 3자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한일 수석대표들이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수석대표와도 각각의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같은 협의가 세 나라의 밀접한 공조와 더불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차관급 당국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다음 주에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은 한국 측이 대결적 태도를 벌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다음 주 중에 북한 측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대표단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한국 측에선 황북이 통일부 차관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그리고 북한에선 맹경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의제와 관련해선 사전 조율을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단발성 접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후속 회담을 전제로 한 정례적인 대화의 틀로 이해해야 한다며 따라서 첫 회담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제의 내용과 순서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런 회담의 성격은 8.25 고위급 합의에서 이미 남북한이 공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번 당국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연 실무접촉에서도 당국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만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을 열 경우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고 북한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이 당국 간 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대결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한국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 전술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국 집권 세력은 동족 간 불신과 대결만 증폭시키는 전쟁 소동을 걷어치우고 관계 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시에 서부지역 전방부대에 배치된 전투 장비들을 정비하는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열었고 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경기도 연천 등지에서 야외 전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늘 해오던 압박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언이나 행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크고 그리고 회담이 잘못됐을 경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고 지우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대남 비난을 통해 회담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 명분으로 삼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수석부의장은 오늘 민주평통자문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천만 원 미화 만 달러 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검찰은 지난달 21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 수석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현재 보완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지지 모임인 7인회 멤버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조영원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권력 서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부부장은 올해 58세로 말단에서 시작해 부부장 자리에 오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권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하는 김성훈 동지께서 원산 구두공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영원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원산 구두공장 현재 지도를 보도하면서 수행인사 가운데 조영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조영원 부부장을 언급하며 북한 내 권력 서열에서 급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8세로 알려진 조용원 부부장은 최근 김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와의 접촉 빈도가 많을수록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는데 조용원 부부장은 올해 김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37회 수행해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내 각 부서를 감시 검열하는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김제1위원장의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현지 시찰을 수행하면서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제1위원장이 각 부서를 검열,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부 소속의 조용원 부부장이 자연스럽게 급부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뭐 당중앙 안에 당중앙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실제로 노동당을 움직이는 참모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새로 떠오른 부부장이니까 아주 정통 당 관료로서 그 말단 이제 지도원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인데 나이가 58세고 그러니까 막 김정은이가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의 이 같은 급부상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제1위원장의 기존 권력층에 대한 불신과 세대 교체에 대한 의지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김제1위원장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 지도부의 새로운 임무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사람들을 활용해서 조직 장악을 하는 거지. 이용호 세력, 장성택 추종 세력 다 몰아내고 김정일 시대에 잘 나가던 노인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조직 통제, 감시하는 조직, 그 조직의 인물들을 중용하는 거요.
안찬일 박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권력의 세대 교체는 내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앙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당 중앙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조용원 부부장에게 김제1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탈북자들이 펴낸 영문 자서전에 대한 서평이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신문의 서평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읽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29일자 서평란에 탈북자들의 영문 자서전에 대한 서평을 실었습니다. 지난 1989년 중국 태난먼 사태에 관한 책 기억상실공화국의 저자인 루이사림 미시건대학 초빙 교수가 북한 탈출이란 제목으로 쓴 이 서평은 탈북자들이 올해 잇따라 영문으로 출간한 다섯 권의 자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루이사림 교수는 먼저 탈북자 김은선 씨가 쓴 자유를 향한 천마일에 대해 김 씨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9년간의 시련이 담긴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운 좋게 다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후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의 구치소에 갇혔다가 마침내 한국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림 교수는 별다른 은유 없는 단순한 문체 때문에 김 씨의 이야기가 갖는 힘이 약화됐다며 이는 주민들의 상상력을 말살시키려는 북한 체제의 의도가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싹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연미 씨의 자서전 살기 위하여는 아버지가 밀수 혐의로 수감된 뒤 특권층으로 살던 어린 소녀의 삶이 어떻게 급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임 교수는 소개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박 씨는 어머니가 성폭행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중국인 인신매매범의 정부가 됐다가 인신매매에 직접 가담해 자신의 어머니마저 팔아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임 교수는 특히 박 씨는 북한이 그의 증언을 반박하는 18분짜리 동영상을 발표할 만큼 유명 인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루이사림 교수는 이현서 씨의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매주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자아비판 때문에 심지어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는 이 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가면은 이 씨가 탈북 과정에서 사용한 7개의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씨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해와 달 사이에 별들을 쓴 캐나다 정착 탈북자 루시아 장 씨에 대해서는 다른 탈북자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시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당한 결혼생활과 중국에서 당한 인신매매, 두 번의 체포와 강제 북송 등 중국과 몽골을 거쳐 캐나다에 정착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 부족한 음식을 동료 수감자들과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임 교수는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로 미국에 정착한 조셉 김 씨의 자서전 같은 하늘 아래에 대해 굶주림이 도덕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나타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가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대사관이 개설돼 있는 이점을 살려 폴란드의 입장을 평양에 직접 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 공산주의 체제를 벗어난 폴란드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원국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 오면서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설적인 정치 대화야말로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게 폴란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원칙 아래 바르샤바와 평양에 있는 양국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창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져왔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조짐 등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는 강력 규탄한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줄곧 다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우려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변인실은 유럽연합을 떠받드는 한 기둥이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건설적으로 검토해보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식량계획에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최근 석 달 연달아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또 왜 줄어들었는지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월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내 9개 도 82개군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65만 4천여 명에게 1820톤의 영양강화 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 취약계층 70만 7천여 명에게 1920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5%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취약계층 110만여 명에게 285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36%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서 9월에는 74만 2천여 명에게 2105톤, 8월에는 3785톤의 식량을 분배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난달 식량 지원 규모는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취약계층에게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25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898만 달러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앞서 VOA에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2,33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건립한 박물관이 곧 개관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1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입장료 수입을 갖게 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북한이 건립한 박물관이 12월 4일 개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의 영자신문 프롬펜 포스트는 27일 앙코르와트 사원 관리 당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관리하는 압사라의 롱코살 대변인은 북한 측이 앞으로 10년간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물관이 캄보디아에 기증됩니다. 북한은 1,000만 달러를 투입해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3km 떨어진 곳에 그랜드 파노라마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50명이 넘는 예술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만 평방미터 부지 위에 건립된 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9세기에서 15세기 크메르 제국의 지도자와 사원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입니다. 특히 가로 120m, 높이 13m 크기의 대형 모자이크 벽화가 주요 볼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입체 영상 3D 영화 상영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박물관 입장료가 1인당 15달러이며 전액 북한이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1년 착공한 이 박물관은 당초 2013년 4월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지난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유이용권에 박물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유이용권에 박물관이 포함되면 관광객들의 관람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메르 문화 전성기인 12세기에 지어진 앙코르와트 사원은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건축 양식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매년 약 4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는 1964년 수교했으며 특히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은 김일성 주석과 긴밀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쿠데타로 실각한 뒤에는 북한에 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투데이 풍경입니다. 탈북자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설립한 이 단체는 탈북자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ere is no books, no songs, no press, no movies about love stories.
Neighbors, my father's friends, they helped me my interrogation. I just pretend to
유창한 영어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탈북자들의 활동은 이제 그리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탈북 여성 박연미 씨는 최근 영어로 살기 위해서라는 책을 발간했고 자유를 위한 천 마일이란 제목의 책 역시 탈북 여성이 쓴 영문 서적입니다. 지난 2013년 탈북자 이성민 씨는 캐나다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CTV에 출연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창한 영어로 알렸는데요. 최근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말할 때 한국 내 민간단체 TNKR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TNKR은 Teach North Korean Refugees, 북한 난민들을 가르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 2013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TNKR의 주된 활동은 탈북자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케이시 라티크 대표는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전공한 교육운동가입니다. 라티그 대표는 BOA에 이 단체를 세우기까지 몇 가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2013년 유명 국제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이현서 씨가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영어로 알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국의 전 국회의원인 박선영 교수가 워싱턴에서 벌인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촉구 단식 시위 당시 시위에 동참한 것이 계기가 돼 박 교수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탈북자 대안학교 물망초 학교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당시 라티그 대표는 북한 연구원 이은구 씨를 알게 됐고 논의 끝에 이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TNKR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n South Korea, if you cannot understand at least, if you can't achieve English at a certain level, then it's hard to get a job.
한국에서 영어 실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라티그 대표는 궁극적으로 탈북자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 영어 실력은 디딤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TNKR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자 수는 180명으로 자원봉사자들과 1대1로 무료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평균 3명의 원어민과 영어 공부를 하는데 탈북자들이 원하는 만큼 더 많은 봉사자들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 박연미 씨의 경우 8개월 동안 18명의 봉사자들을 선택해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탈북자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봉사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며 장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 말하기를 잘 가르치는 사람, 혹은 탈북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데 뛰어난 봉사자 등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주고 탈북자들에게는 다양한 유대관계를 갖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자원봉사자들의 이력서를 확인한 뒤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하고 탈북자들을 소개해준다며 TNKR의 교육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These decide their own way of studying. So track one is called finding my own way. So we don't tell them what they should study.
일반 영어와 연설 영어로 나뉜다는 설명인데요. 두 번째 트랙 2는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싶어 하는 탈북자를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난 2010년에 북한을 탈출한 35살 켄 씨는 현재 한국 내 출판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이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켄 씨는 VOA에 특히 트랙 2 수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행기간이가 트랙 1하고 트랙 2가 있는데 처음에 트랙 2는 그냥 telling of my story에서 내 얘기를 그러니까 public speech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conversation하고 speech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진짜 몰랐던 단어도 많이, 그래머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능력, 네, 그거를 진짜 많이 네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켄 씨는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사람과 영어 공부를 했다며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peaking skills. I think English is the language.
2011년 탈북한 탈북 여성 샤론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이 단체를 알게 됐고 올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영어를 배웠다며 영어 실력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서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원래 스피치 하려게 되면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발음에 막 신경도 써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긴장돼서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북한에서 뭐 언제도 그렇게 뭐 오래되지도 않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원어민들 앞에 나서는 게 되게 긴장했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스피치를 통해서 또 원어민 선생님들 통해서 TNKR 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제일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샤론 씨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정해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3개월 동안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에서 영어 공부하길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에는 50명의 탈북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탈북 고아나 인신매매 경험이 있거나 25세 이하 탈북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배움이 곧 힘이라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교육의 기회를 잡으라며 탈북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생전 처음 받아본 탈북자도 많다며 북한의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TNKR은 운영기금 전액이 민간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라티그 대표는 무료로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면서 봉사자들이 탈북자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이것이 자신과 봉사자들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중국뿐 아니라 뉴질랜드와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터키와의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비준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자유무역 관련 비준 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뉴스로 다뤄진 것이 바로 중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 가결인데요.
네.
거대 경제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가 모두 발효가 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아세안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 경제권, 50개 나라와 FTA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한국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 74.6%로 넓어집니다.
이 중국과의 FTA가 관심을 받는 이유, 한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 거대 만리장성을 넘는 데 참 시간과 노력이 꽤 들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4년에 민간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2012년부터는 그 공청회 등 14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양국 정상의 그 실질적 타결 선언 1년 만에 이번에 그 국회에 통과가 된 것이고요. FTA 협정문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6개월 만입니다. 제조업, 자동차 산업, 생필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특히 민간 품목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 이번 국회 통과도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져서 관심이 더욱 높았습니다.
네, 자, 국회의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곧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의 뭐 비준체가 공포가 필요하지만 늦어도 앞으로 20일 안에는 이 한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이 FTA가 발효되어야 미화로 12억 9,600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연도별 관세이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한국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발효 후에 10년간 0.96%가 오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한국과 중국 간의 FTA의 구체적인 효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이번 그 비준 동의안 통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질적인 품목들이 있습니다. 화장품과 게임 미디어, 섬유 의복 등 내수 서비스 업종들인데요. 이들 중에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 단가가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의 90% 넘는 상품 품목에 대해서 20년 안으로 단계별로 관세를 모두 없앤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안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 품목인 쌀을 비롯해서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양념 채소류, 또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은 그 관세 조정, 그 양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한중 FTA 발효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 산업에 대해서 보전 대책을 내놨는데요.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 10년간 총 미화 8억 6,430만 달러 상생 기금을 기업과 공기업이 좀 참여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놔서 한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이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소식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비만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비만은 국민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는 이유입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은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과 관절염 등이 유발되고 연간 미화로 6억 2,700만 달러 상당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을 했었는데요. 한국도 비만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강화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금 이 적절한 비만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9살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한국민 24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이고 213명 가운데 1명 초고도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질 양 지수를 어떻게 재는 건가요?
보통 그 비만의 정도는 체질 양 지수, 뭐 BMI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 내가 18.5에서 23이다. 이러면 정상입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서요.
네.
25까지는 과체중이고요. 25에서 30 비만, 30 이상은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체질량 지수 30인 이상인 그 고도 비만의 환자 비율 2002년, 2003년에 비해서 지난 10년간 뭐 1.59배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 30대 남성, 60, 70대 여성의 고도 비만 환자가 6%대, 4%대고요. 뭐 1%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녀 모두 20, 30대에서 초고도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과의 전쟁, 한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달 이 건강보험공단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그 관련 공청회가 열렸고요. 한국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10가지 지침이 제안됐습니다. 지침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고 하루 30분 이상 신체운동을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남성은 하루 1100보 이상, 여성은 8,000부 이상 거래한다 이런 권고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계 소식인데 올 한 해 한국 영화를 본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1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 올 한 해 1억 62만 8,268명이 한국 영화를 본 것으로 기록됐다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를 보통 5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평균 두 편의 한국 영화를 봤다. 또 이 기록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1억 관객 시대를 열었는데 이후 4년 연속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영화가 관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이런 흥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하반기에 뭐 인기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기록 달성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영화 뭐 제목들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약한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다룬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아나무인 재벌 3세와 승부사 베테랑 형사의 대결을 다룬 베테랑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기록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자도세자 이야기를 다룬 자도,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미스테리한 사건에 맞선 두 사제 이야기를 다룬 검은 사제가 있고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정치 깡패 등이 뒤섞인 복수국. 뭐 북한의 관객들이 있다면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자들이라는 이 영화가 지금 흥행파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로 편입하면서 앞으로 금융부문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만나 ISI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중국 위안화의 국제기축통화 편입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IMF는 이날 집행이사회를 열고요.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기반통화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로 국제기축통화 편입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크리스틴 나가르드 IMF 총재도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계 금융체제에 중국 경제를 통합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한 중국 정부의 통화와 금융체제 개혁 노력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동안 국제기축통화 편입을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국제교육 부분에서 중국은 이미 몇 년 전에 미국을 앞서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네. 금융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 적 영향력에 걸맞는 위안화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기축통화로의 편입이 중요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이 몇 년 전에도 국제기축통화 편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IMF가 5년마다 이 특별인출권 기반통화라는 이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다섯 번째로 들어간 것이죠.
네.
중국이 지난 2010년에도 기반통화 편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었는데 당시 IMF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지만 중국 위안화의 국제적인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편입 불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어섰습니다. 이후에 중국이 이 아시아 국가 등 이 신흥국들과의 위안화 국제결제 경로를 늘리고요. 또 위안화 환율의 고시 방식을 국제적인 요구에 맞춰서 개선하는 등 위안화의 기반통화 편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요. 특히 지난달 중순에 라가르드 IMF 총재가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집행이사회의를 앞두고 위안화의 기반통화 편입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IMF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 인출권은 IMF 가맹국이 국제 수지가 악화됐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통화가 바로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인데요. 그동안에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중국 위안화가 여기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특별 인출권 통화의 편입 비율도 중요한데요. 어제 회의에서 위안화는 10.92%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달러와 41.73%, 유로와 30.93%보다는 낮지만은 엔화 8.33%, 파운드와 8.09%보다는 높은 것인데요. 따라서 위안화가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올라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위안화의 편입으로 다른 통화의 비중은 줄어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화만 거의 변화가 없고요.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 달러화 비중의 변화가 이 위안화 편입에도 불구하고 별로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IMF는 이 특별인출권 통화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무역결제 사용 비중은 줄이고 금융투자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건 이번 결정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의 위안화의 영향력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들이 많은데요. 신흥국 통화로 이렇게 달러나 유로화처럼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춘 건 위안화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요 위안화 거래소 설립에 나서고요. 또 위안화 투자를 늘리는 등 이 위안화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높아지고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또 위안화가 안정되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중국과 여러 이제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중국과 금융 거래가 많은 나라들은 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또 그런 나라들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중국과의 결제에도 이제 위안화의 비중을 높일 수 있고 달러화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서 오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도 만났다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재 국제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고요. 네. 전 세계 150개국 지도자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두 정상과의 개별회담을 어제 또 오늘에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이제 터키 또 러시아 정상과의 관심 만남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이 나토 동맹인 이 터키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에 더욱더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어떤 입장인가요?
터키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가 신속하게 경제 제재를 강하는 등 이제 강경한 이 반응을 보이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오늘 네. 에르도안 대통령도요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를 원하고 늘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터키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파리에서의 회담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서 터키가 ISIL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터키가 자국 전투기를 격추한 것도 석유 공급선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실이라면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푸틴 대통령도 물러날 거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을 그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